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큰 일을 하지만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났다는 것은 요단 동편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암몬을 물리쳤어요. 암몬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입다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몬과의 싸움을 위해서 입다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암몬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의 싸움은 대단히 간단하게 오늘 본문 거기 보시면 32절과 33절 단 두 구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까지 20성읍치고 아벨그라믐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래서 암몬이 항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전쟁 승리는요 단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 길게 언급하는 것은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는 전쟁터에 나갈 때 뭔가 조금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했는데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군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름 서원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암몬의 항복을 받고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오늘 보면 34절 보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성경 기록 자체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입다를 그의 무남 동녀가 이제 환영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입다가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처녀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에는 없지만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는 이렇게 자기 자녀를 번제로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사람을 번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이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 처녀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더욱이 입다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름에 입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요 성경 해석에 아주 곤란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다의 처녀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번제로 자신을 드렸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이 처녀딸이 평생 시집 안 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여인으로 늙어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 우리 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번제를 인신제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성전에서 수송드는 것으로 읽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좀 덜 잔인하죠. 덜 잔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만 한 25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다 문자적인 의미로 번제 이러면 실제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39절에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 본문이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읽어서 이 31절이 말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40절처럼 해마다 나흘씩 이스라엘의 딸들이 애곡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전에 없던 전통이. 그런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채로 살았다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늙어갔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 굳이 처녀로 늙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전통이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덜 이게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석하는 것은 덜 잔인하게는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바른 방식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씩 성경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랑 매일 성경 옆에 설명이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해석이 맞습니다. 제 해석이 제가 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거 참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번제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거는요 입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였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욱이 입다는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 입다는요 임꺽정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적두목인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껄렁껄렁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장노릇하고 있는 뭐 우리 문화에 나오는 임꺽정은 의적이지만 입다가 어떻게 의적처럼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입다는 우리로 치면 무슨 산적두목이나 조폭대장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입다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다기보다 길러와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 입다는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불안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인 거죠.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당연히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인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얕은 입다 이야기는 어제도 그렇지만 사실 오늘 본문도요 말이 많아요. 입다가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을 열었으니 입에서 내 말씀대로 입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상 입다의 입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항상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달려와서 환영한, 영접한 딸이 문제입니까? 입을 잘못 놀린 입다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입다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을 하나로다. 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자기 입이 문제인 거죠. 입다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말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입다가 모든 일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입다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증하게 여기신다, 성경이 계속 그거 강조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다는요 자기 진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죠. 이런 면도 있어요. 입다는 자기 입의 그 자기 입술로 뱉어낸 말을 지켰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의인의 특징, 의인.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입다는 비록 잘못된 일이지만 자기 입으로 뱉어낸 서원을 지켰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도 서원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다를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입다는 잘못한 거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진실함은 지켰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죄 짓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 정직함은 지켰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시게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인데 이런 정도의 영적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대가 영적 수준이 얄팍해 가지고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큼 거룩하고 성숙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 훌륭하냐, 다 올바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주목을 끌만한 일을 하느냐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100점이냐,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는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의 성품에 맞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하는 것은 항상 점검하면서, 자기가 말을 잘못하고 서원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무릎 꿇어야지, 자기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자기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게 하고 자기 딸의 인생은 망치고, 그러니 자기 진실함은 지켜냈는지 몰라도 좋은, 절대로 좋은, 올바른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입다는요 서원은 지켰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지만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오늘 본문에 이 딸이요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니 사실 이런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본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크고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주님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한 분별력 가지고 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